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추가 관세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만일 중국이 진전을 원치 않는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관세를 집행해서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히고 시기는 G20 정상회의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주 유럽 순방 중에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별도 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누신 장관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중 무역 협상 현안과는 별개라고 이번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화웨이 사안들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의제라면서 무역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금지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16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관 총서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수출액은 2,138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 수출 증가율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흑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5월 수입액은 1,72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이 늘면서 중국은 큰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의 5월 대미 수출액은 376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63억 달러 늘어났고 수입액은 107억 9천만 달러로 전달의 103억 4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5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69억 달러로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미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의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2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침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국 기업들이 수출 물량 출하를 앞당기는 이른바 밀어내기에 나서면서 대미 수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 통계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어제 홍콩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홍콩 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법안에 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어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시위 때문에 지체가 이어지는 것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오늘 경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콩 당국이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마카오 등의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과 영국 등 20개 나라와 관련 협약을 맺었지만 중국 당국과는 20년 동안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인송할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사건 용의자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들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홍콩 시민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해 코즈웨이 베이와 완차이를 지나서 정부 청사까지 이어진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 시위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카심 조마르트 도카예프 현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 승인 출구조사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70.13%를 얻어서 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자의적 초법적 처형과 안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서울에서 발표됐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역량이 북한의 협조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유엔 세계 식량기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 행사 뒤 B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 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it ha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ligion.
종교 자유 등 인권에 대해 북한 정권의 끔찍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의 특별 우려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402조와 409조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리경훈 법제부장입니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적대 세력들이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hina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re'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against refoulement. When you catch somebody that if you send them back and you
중국 정부는 특정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국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북한 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 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초법적으로 처형한 장소에 관한 증언이 적어도 323건에 이르고 시체 안매장지와 소각장에 관한 증언이 25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통치하에서도 이런 처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공개 처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자의적 초법적 처형과 안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10일 서울에서 발표됐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은 이날 공개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과 시체가 처리된 곳 그리고 이런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 만한 기관들의 위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해 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처형한 장소와 관련해 신빙성 있는 증언 323건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처형 장소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인권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처형 시기, 처형 장소, 목격자 정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현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더 좁혀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처형 장소가 없게 되면은 다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무용한 데이터가 되죠.
보고서는 처형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가장 많이 적용한 죄목이 절도와 재산 침해죄였으며 이어 살인, 강간 등 폭력죄와 간첩행위 등 정치적인 죄, 인신매매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개 처형 장소와 관련한 신빙성 높은 증언도 320건이 나왔다며 주로 강가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개 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공개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 강력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2013년 4년 그 사이에 그 휴대용 검색기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신경을 각별히 쓴다는 거는 공개 처형을 최소한 하려고 하는 빈도를 줄이게 되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북한 당국이 처형한 시체를 안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해서는 25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체 안매장 장소에 관한 정보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한 곳에 시체 10구 이상이 집단 안매장됐다는 정보가 2건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증거가 문서로 보관돼 있을 만한 장소들에 관한 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런 정보들은 향후 북한 정권에 대한 사법 절차와 역사적 진상 규명에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상세히 꼼꼼하게 전에 없던 방식으로 꼼꼼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 침해를 뭐 묵인 방조, 교사, 지시 하는 사람들의 행적들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꼼꼼히 기록한다는 것 자체를 알려줘서 상당히 위축시키기 위한 거죠.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탈북민 488명 중 16%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 살해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233명 중 27%는 강제 실종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3%는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정은 통치하에서도 이러한 처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 때문에 비공개 처형을 늘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보고서가 유엔의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receive information that has been gathered by civil society because we cannot do everything ourselves.
서울인권사무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수집한 정보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서울인권사무소 역할이 민간단체들의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보완해 나가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 역량이 북한의 협조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UN 세계 식량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중앙통계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식량 분배 모니터링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7일 러시아 국영 매체 스푸니티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분배 식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중앙통계국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정기적으로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을 조율하는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기구들 간 조율은 원활하며 WFP는 식량 농업기구와 함께 북한의 식량 안보, 농업 실무그룹을 또 유엔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와는 영양 분야 실무그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WFP의 최우선 과제는 즉각적인 식량 수요 충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 섭취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보고서가 향후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북한 내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엄격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WFP의 임무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북한 9개 도 주민 77만 명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5세 미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미국의 신형 미사일 탄두 개발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회계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설계 문제로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2년 늦춰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감사원 GAO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신형탄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방산업체가 2017년 중순 10억 달러의 신형탄두 개발 사업을 수주했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설계상 주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이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예상보다 최소 2년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차질의 요인으로는 설계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품질 보증과 제조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는 상업용 재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과거 우려했던 해군의 미사일 요격기의 부품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은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는 이 방산업체의 재설계 요격체를 생산하고 생산과 실전 배치에 필요한 비행시험 횟수를 줄임으로써 작업을 가속화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그러면서 지연된 시간을 이용해 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터 충분히 진행할 것을 미사일 방어청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전 출간을 앞둔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 일부 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1살 때부터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닌 어린 시절부터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화 등이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를 처음 만나 악수를 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절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을 그렇게 노려본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취재 전문기자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책 위대한 계승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는 어린 김정은과의 첫 만남을 회고하면서 아버지 김정일이 후지모토를 소개한 뒤에야 악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30년 넘는 나이차에도 김정은은 존칭어를 생략한 채 늘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 씨와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김정은의 친척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이 책은 영어로 출간된 첫 김정은 평전입니다. 어린 왕자, 넘치는 장난감, 외로움 등의 소제목에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이 담겼습니다. 평전에 따르면 김정은은 7살 때부터 직접 몰 수 있도록 개조된 전용 차량을 가졌고 11살에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소니 텔레비전과 고가의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야마하와 스타인웨이 같은 명품 피아노가 그의 방을 메웠고 집에는 인공폭포와 호수, 사격장, 작은 동물원이 있는 정원이 있었다고 이 책은 설명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김정은의 농구 사랑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강박적으로 분석했으며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인 선수는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책하는 모습은 마치 지휘수를 연습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도 김정은과 그의 형 김정철은 친구 없는 외로운 생활을 했다는 게 후지모토 씨의 설명입니다. 이복형 김정남과는 아예 왕래조차 없었고 동생 김여정은 너무 어려 자신이 친구가 돼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 모두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식탁을 떠나지 말라는 모친 고용희의 지시에도 김정은은 형 정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반항적 성향을 띠기도 했다고 소개합니다. 김정은 일가의 해외여행 일화도 담겼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김정은은 어머니와 형 김정철과 가짜 브라질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고용희는 북한에 일본 놀이기구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어린 시절 비행기와 장난감 배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작동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 실험할 정도로 하나에 빠지면 크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마이크로 불렀으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의식한 듯 직접 관련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이 책은 소개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자신도 운동을 좋아하고 농구를 많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책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이필드 기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그를 들여다보려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군부로부터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섰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병진 정책에 나선 이유를 권력 유지 목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여 차례 방북한 파이필드 기자는 사상 처음 스마트폰으로 2016년 5월 노동당 대회 회의장 주변을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이 살해된 것은 그가 CIA 정보원이란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파이필드 기자의 김정은 위원장 평전 위대한 계승자에 담겨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파이필드 기자는 평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형이라는 김정남의 지위가 김 위원장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됐고 미국 스파이와의 만남으로 그런 위협이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 됐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이 있으며 김정은은 미국 스파이들과의 대화를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남이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담당자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주장의 출처로 그 기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보석을 재검토해달라는 문서와 지인들의 서한 등을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미 연방수사국이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나은 변호사는 안 씨가 평범한 미국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6일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 신청서에서 안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이자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형사법 교수 2명의 의견을 인용해 스페인에선 관련법에 의거해 비슷한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됐을 것이란 점과 안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과 조모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를 보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건 직후 안 씨 등 가담자들에 대한 송환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4월 안 씨를 체포했습니다. 안 씨의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 법원은 최근 그에 대한 보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환이 스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혐의 대부분을 제기한 건 북한 당국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 범죄 인도 협정은 물론 외교 관계도 없기 때문에 안 씨가 송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130여 쪽의 관련 문건에는 안 씨의 가족과 친지, 미 해병대 근무 당시 전우 등이 작성한 서한과 안 씨의 사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변호사는 안 씨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안 씨는 체포되기 몇 주 전 FBI 요원들로부터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위협이 있는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당시 FBI가 안 씨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고 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안 씨가 이런 FB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주지에 남아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살해 위협에도 도주하지 않은 만큼 보석이 허가돼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북한의 살해 협박이 안 씨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구출 작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북한은 김한솔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캐내거나 정권을 난처하게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안 씨를 붙잡거나 고문을 가하고 혹은 그를 살해하기 위한 모든 유인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송환은 스페인 법정에 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 씨가 소속된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최근 웹사이트에 안 씨가 김한솔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 씨가 김한솔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출작전을 이끈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과 안 씨는 큰 위협을 무릅쓰고 지난 수년간 자유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개인적 희생을 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안 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홍 씨에 대한 추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3주가량 종적을 감추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공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9일 평안북도에서 미사일 발사 지도를 마지막으로 종족을 감췄던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에 있는 소년학생궁전, 강계뜨락도로 종합공장, 28기계종합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2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그리고 3일에는 5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 체조를 관람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3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한 점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 궁전을 둘러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며 낙후된 시설과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체육관 샤워장에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당 간부들에 대한 질책은 3일 평양에서 열린 집단 체조 공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부인 리설주 씨와 여동생 김여정 등과 함께 5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연 후 관계자들을 불러 그릇된 창작과 무책임한 일본세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으로 집단 체조 공연이 10일부터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민심 동향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초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제재가 풀릴 것으로 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1개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을 포함해 다섯 곳의 핵시설 모두를 폐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기대했던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풀리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빈손으로 돌아가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과에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이 느꼈던 실망감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수령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 간부들을 질책함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술렁이는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제재를 풀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당황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인민대중이야 지금 뭐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실패 책임을 물어 통일전선부를 외교 일선에서 배제했습니다. 김영철이 주도하는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핵협상과 대미 대남관계를 총괄해왔는데 이를 외무성으로 일원화한 겁니다. 다만 김영철을 통전부장 측에서 해임했지만 당 부위원장직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50일가량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김영철은 지난 2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에 이어 3일 대집단체조 공연 관람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전 장관은 외부 언론이 보도한 숙청서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나만의 가장 보수적인 그 신문을 내 불신을 저장하는 거고 동시에 자기는 당 간부들이랑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심리전적인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 해임된 뒤 혁명화 조치를 받고 있으며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처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강계뜨락도로 종합공장과 28 기계종합공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입니다. 이곳은 소총 같은 개인 확인은 물론이고 포탄과 어뢰, 미사일 탄두 등을 생산하는 핵심 군수기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장들을 방문해 무기 생산 대신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 생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에 군사적 도발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ignaling to the West. Hey, the hard line is coming. But the fact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외교의 일선으로 복귀한 북한 외무성은 6.12 미북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담화를 내놨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4일 발표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공명성 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 담화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할 만큼 했으니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고 양보하지 않으면 과거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경고라는 겁니다.
From their point of view, they're not going to make the next major concession. That's up to the United States.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 모두 비핵화 합의를 바란다며 적절할 때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워싱턴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과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넉 달째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방북 취재는 기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극도의 어려움을 준다고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이 밝혔습니다. 진 리 전 지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북한 당국과 3년 동안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온 진 리 전 AP 평양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이 되셨습니다.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상주하셨는데요. 원래부터 희망했던 자리인가요?
To be honest, no. Of course, I was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I've been covering some North Korean issues my entire career.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평양의 지국을 여는 사람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평양 지국 개설은 톰 컬리 전 AP 통신 사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자유의 투사였고 새로운 곳들의 AP 지국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아바나,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곳들에 말이죠. 그 다음 순서가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지국장으로 취임한 첫날 평양 지국 개설이 제 임무라는 얘기를 들었죠.
북한의 동의는 어떻게 끌어내셨나요?
So people may think that this happened overnight, but it didn't. I started my job as AP Seoul bureau chief in charge of coverage of North and South Korea in September 2008.
지국 개설이 하룻밤에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북한 취재를 담당하는 서울 지국장에 임명된 것이 2008년입니다. 북한과 본격 협상은 2011년부터 했지만 수년 전부터 전략을 세우고 사전 준비 작업을 했죠. 김정일은 통치 마지막 몇 년 동안 미국에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포착해 활용했고요.
김정일 위원장 통치 마지막 시기라면 취재거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Between 2009 and until he died, he us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as a way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reach out and try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김정일은 사망 전까지 몇 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합의를 맺으려는 의도였죠.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앞선 2011년 12월 17일 이 합의가 곧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제일 먼저 했죠. 이틀 뒤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에 2.29 합의가 거의 성사됐었고 몇 달 뒤 김정은 정권 들어 공식 체결됐지만 어쩌면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합의도 아니었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취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나요?
I think access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 that faces reporters working.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접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제가 북한 내부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북한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3년을 북한에서 보내며 북한인들의 생각, 성격, 정신세계, 정치체계, 사회적 관습 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상의 어려움도 알게 됐는데 매일 너무나도 춥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약도 없습니다. 또 너무나 자주 정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저도 너무 익숙해져서 손전등을 들고 다녔고 정전이 돼도 하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됐죠.
지방도 많이 다니셨나요?
Of course. So I did make a point on every month to visit the countryside or to get out of the capital. And it's
물론입니다. 매달 평양을 벗어나 지방으로 갔습니다. 평양과 그 외 지역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평양 이외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해가 지면 불빛도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매우 여유였는데 한국 어린이들은 대조적으로 통통하죠. 남북 어린이들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후임자인 에릭 탈메지 평양지국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과 관련한 보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P에 이어서 평양에 지국을 낸 프랑스의 AFP는 영상과 사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냈죠. 외신의 평양발 정치 안보 기사를 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My bosses wanted hard news, investigative stories. I found it very challenging because responsibly as a reporter, when you do a story about North Korea, it is.
제 상사들은 평양에서 정치 안보 탐사 보도를 내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기자로서 북한에 대해 글을 쓸 때 물론 여러 다른 나라의 취재원을 활용하지만 북한에서도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수용소, 핵시설에 접근을 못한다면 큰 퍼즐 조각을 놓치는 거죠. 저도 두 곳에 대한 접근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취재는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하더라도 북한 당국과 신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점점 더 무게 있는 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사들이 북한 당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한 한계를 수용하지 말고요. 북한도 거래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파간다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북한이 취재 접근 수준을 높여주면 북한에도 이득일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거죠.
북한에서 취재하면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It is the most frustrating place I've ever worked. And I don't think anyone would deny that. Whether you're an aid worker or a diplomat.
제가 일해본 곳 중 가장 불만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인도주의 요원, 외교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곳이죠. 북한인들은 정부의 규칙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의 문화에서 일하고 삽니다.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해도 항상 안 된다고 먼저 말하죠. 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 현지에서 기사가 많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AP와 AFP의 지국 개설 이후 2017년에는 미국 CBS 방송 사장 일행도 평양을 방문해 지국 개설 가능성을 타진했는데요. 서방 언론이 평양에 지국을 늘리면 취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Having more foreign correspondents will always be helpful if they are committed to pushing as a group.
외신 기자가 많은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집단으로 취재 접근 개선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저는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신 기자로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외국 정부들에게 하듯 외신 기자들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일부에게 특혜를 주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북한 당국에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AFP는 프랑스 언론사라서 지국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미국 언론도 평양에 지국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의 첫 평양 지국장으로 3년간 북한을 취재한 진 리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와 전 현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한 국제 종교 자유 포럼에서 탈북민 작가 지현아 씨가 북한의 종교 박해를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북한판 대량 학살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살립니다.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 연단에서 눈물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를 외쳤던 탈북 작가 지현아 씨. 지현아 씨가 이번엔 타이완의 연례 국제 종교 포럼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Rising to the Challenge, 도전을 고취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매년 다른 주제를 놓고 전 세계 종교 박해 국가들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연설한 포럼에는 천젠런 타이완 부총통, 베스티안 베더 유럽연합 의원, 티나 뮤포드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정책연구부소장 등 40여 명이 연단에 섰습니다. 1998년 첫 탈북 후 세 번의 강제 북송과 네 번의 탈북을 거쳐 2002년 한국에 정착한 지연아 작가는 연사들 가운데 기독교 박해 국가에 의한 고문 피해자로 섰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부의 고문 피해자가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지 작가는 연설 내용을 VOA에 소개했습니다. 18년 연속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은 저와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한 단어였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라고 시작한 연설이 17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하는 지현아 작가.
모든 분들이 너무 놀라셨어요. 사실 7분이었어요. 연설이. 그 통역과 함께 저의 연설이 7분이었고 사실 저는 그냥 강단에 서서 자유롭게 제 마음에 원래 담아두었던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17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제가 하는 연설에 다 귀를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지 작가는 연설에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고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단다 라는 울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됐고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탈북과 강제 북송, 교화소 수감 등 4년의 기간 동안 고문과 인신매매, 강제 낙태 등 여성으로서 겪은 고통은 성경책 한 권도 용납하지 않은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에서 시작됐다고 지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자유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며 나라의 체계조차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 작가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이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 그리고 또 뭐 그 나라의 얻은 것은 시스템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라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 신앙의 자유를 가로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일개 피조물이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 김씨 일가가 빼앗고 박해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행태이고요. 그리고 북한 김씨 일가는 태양신인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이비 주체사상교입니다.
지 작가는 연단에서 미국이 1998년에 국제종교자유법을 만들었다며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법을 기초로 해서 정말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더욱 가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더욱더 대북 제재를 가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자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당당하게 북한의 종교 자유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춰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뱉는 등 북한의 이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때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티나 뮤포드 정책연구부소장도 포럼의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뮤포드 부소장은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작가의 연설은 매우 깊은 울림을 줬고 국제사회가 종교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뮤포드 부소장은 지작가가 지난해 7월 미 국무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의 증언자였다면서 당시 획기적인 성과를 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스타 전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도 이날 연단에 섰는데요. 지작가의 연설은 매우 강력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It was extraordinarily powerful and moving. She told her story about escaping from North Korea more than once. And then she went into some detail about her experience, including most dramatically the forced abortion.
스타 전 판사는 지작가의 연설 내용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탈북 이후의 행보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 전 판사는 지작가가 경험한 상황들은 유엔 헌장에 담긴 기본 권리를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 인권 선언과 보편적인 인권 선언은 모든 개인에게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종교를 가지려다 감옥에 갇히고 죽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김 씨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of course, is how do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force these rights? And the primary way of trying to influence the regime is through sanctions. And of course,
김정은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체제가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지하나 작가는 이번 포럼에서 만난 여러 명의 인사들 중 케네스 스타 전 판사 부부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 작가는 이들의 격려와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이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저지만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전데 이렇게 정말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하나로 견뎌서 순교까지 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정말 너무도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가 매일 너무 호강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박해받았던 사람으로서 먼저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위해서 목소리를 대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높은 왕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위로받길 원합니다. 조금만 견뎌주시고 함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길 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시골 병원의 이민자 출신 의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6월 10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평화 연설로 불리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고 핵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시대에 그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의 실패 아니면 전 세계가 모두 죽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의 핵무장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핵전쟁 공포도 덩달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어를 위한 무기 경쟁이라도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적개심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어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냉전 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살이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 카사바트로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 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 가족, 대성당.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에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6월 10일 성당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